이사야서 20장 3절에서 6절 제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이와 같이 애굽의 포로와 구스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 그들이 바라던 구스와 자랑하던 애굽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놀라고 부끄러워할 것이라. 그날에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게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하던 나라가 이같이 되었은즉 우리가 어찌 능히 피하리요 하리라. 아멘. 이사야서 60장은 1절에서 6절까지밖에 없는 짧은 장입니다. 20장은 19장에서 애굽에 관한 멸망, 애굽에 관한 예언이 있고 난 다음에 20장에 가서 구스와 애굽, 그러니까 구스는 이디오피아를 이야기하고 애굽은 이집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20장에서 이제 정리를 하고 있어요. 아주 간단하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 20장에 들어가서 지난주에는 1절과 2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회개망측한 명령을 하시죠. 이상한 명령을 해요. 그게 뭐냐면 너 허리띠 풀러라. 그래서 옷 알몸으로 다녀라. 그리고 신발도 벗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이사야가 그 정말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을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까지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3절에서부터 6절까지에는 지난주에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그렇게 이상한 명령, 그러나 상징적인 명령을 한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설명을 해주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왜냐하면 애굽을 누가 지금 의지하고 있는가 하면 유다가, 즉 이스라엘이 애굽을 향해서 의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굽이 아수르로 인하여서 정복을 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니까 애굽이 수치를 당한다는 거예요. 근데 애굽이 수치를 당하는 것 때문에 유다는 절망하게 되는 거예요. Hopeless. 나의 그냥 소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애굽의 수치, 여러분들이 이제 듣고 가슴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애굽의 수치에 관한 거예요. 애굽이 수치를 당하는데 3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종 이사야가 3년 동안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다니며 애굽과 구스에 대하여 징조와 예표가 되었느니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2절에서 지난주 했던 2절에서 하나님께서 이사야에게 너 배를 끌어라, 즉 배옷을 벗어라, 신발도 벗어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3절에 가서는, 그리고 전체 다 이기는 하지만 특별히 3절에 가서는 왜 하나님께서 이사야가 배옷을, 즉 옷을 다 벗어야 했고, 물론 속옷은 입었을 거라고 우리가 추정을 지금 하고 있죠. 하여튼 알몸이 됐고 신발을 벗어야 했는지 설명이 담겨져 있어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애굽을 향하여서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수치 중에서 첫 번째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애굽이 그렇게 수치를 당할 거라고 이사야의 알몸을 통하여서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아주 중요한 거, 이것만은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을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됩니다. 몇 번 이야기를 말씀을 드렸어요. 지금 이사야는 유다 땅에 있습니까? 이집트에 있습니까? 유다에 있어요? 이스라엘이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즉 유다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수도, 캐피털에 있으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많은 나라의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정말 많은 여러 나라의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에 메시지를 누구에게 전하고 싶으신 거예요? 유다 백성에게 전하고 싶은 거예요. 유다 백성에게 지금 전하고 있는 건데 그것과 같은 맥락에서 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계시는데 19장과 20장에서 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예루살렘에 있으면서 옷을 벗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무엇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는가 하면 1차적으로는 애굽이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것을 지금 예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고하면서 동시에 그러니까 유다야 너희들 정신 차려야 돼. 지금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 주변에서 많은 일이 일어날 때에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도 저렇게 될지 모르니까 조심하란 말이야 라고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애굽 제목은 애굽의 수치라고 했는데 오늘 본문에는 구스라고 하는 나라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지금 같이 등장을 하고 있죠. 구스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이티오피아를 이야기해요. 에티오피아가 구스예요. 그래서 아프리카의 북부 북동부의 그 아프리카 지중해와 홍해 있는 그쪽에 보면 이집트라고 하는 나라가 크게 있잖아요. 그리고 그 밑에 에티오피아라고 조그맣게 이제 되어 있는데 아무튼 옛날에는 애굽과 구스가 에티오피아가 막상막하였어요. 막상막하로 있는데 한때 그 에티오피아 그러니까 구스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샤바코라고 하는 왕이 있어요. 이 샤바코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이 애굽 전체를 정복을 해서 통일을 시켜요. 그래서 통일된 나라의 바로, 바로는 영어로 페라오잖아요. 그 애굽의 이집트의 왕을 바로라고 불러요. 페라오라고 부르는데 이 샤바코가 이집트의 바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통일이 되기도 해요. 그래서 오늘 애굽과 구스라고 하는 두 나라 이야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애굽이다, 이집트다라고 여러분들이 그냥 머릿속에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그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 자 아주 중요한 이야기를 지금부터 할게요. 잠깐 곁길로 나가는 것 같지만 중요한 메시지가 여기 있어요. 지금 이사야는 이집트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어요. 몇 년 동안? 3년 동안 어떤 모습으로? 알몸으로 다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처음에는 사람들이 이사야가 알몸으로 나오니까 왜 그래? 왜 그러는 거야? 그렇게 의아했을 거 아니에요. 신기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사야는 예루살렘에 있는 최소한 예루살렘에서 살고 있는 사람은 이사야가 누군지를 알아요. 왕족이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가 있을 정도로 귀족이에요. 이사야는 노브맨이에요. 귀족이었고 신하였어요. 그래서 왕이 살고 있는 왕궁을 서스럼 없이 드나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성에서만큼은 최소한 이사야의 얼굴을 아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사야가 옷을 벗고 등장을 하는 거예요. 신발을 벗고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 미쳤나 봐. 우리 지난주에 그렇게 이야기를 했고 그래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말씀에 그 해괴한 행동을 하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순종했다. 우리 이야기 들었어요. 근데 하나만 더 생각해 보자고요. 이사야가 온몸을 벌겨벗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는데 사람을 만나면 무슨 얘기했을까요? 이사야가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만나면 무슨 이야기를 했을까요? 니네 말 안 들면 쟤네처럼 된다니까.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지를 지금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3년을 지금 하고 있는 거거든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동네 어귀로 동네 골목으로 뚝 나갔더니 동네 골목 저편에서 누가 걸어오고 있는가 하면 홀딱 벗은 이사야라고 하는 양반이 오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또 만났네. 그러면서 피할 거예요. 왜? 그 이사야가 등장을 했다라고 하는 말은 이사야의 입에서 무엇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만 봐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아는 거예요, 이제. 그러므로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이사야의 행동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예루살렘의 유다 백성들에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놀라운 은혜가 있고 여기에서 놀랍게 우리가 경고를 받아야 되는 것이 있어요. 이사야의 행동 하나하나, 이사야의 말 하나하나, 아니 이사야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3년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도전은 뭔가면 여러분이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체가 그렇게 되어야 돼요. 여러분 자체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가족들이든 여러분의 친척들이든 여러분들의 친구들이든 아, 쟤 또 만났네. 쟤 분명히 입 열어서 말 시작하면 이 얘기할 거야. 무슨 얘기? 예수 믿어. 예수 믿어야 사는 거야. 교회 가야지. 아, 쟤 만나면 쟤 그 얘기 또 할 거야. 성도들의 삶 자체가 메시지예요. 여러분들의 삶 자체가 입을 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믿으십니까? 여러분들이 대단히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무엇인가 하면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구역장님들을 통해서 구역 식구들에게 나눠주십시오 하면서 글 하나 보낸 게 있을 거예요. 아직 못 나눠드렸다면 구역장님도 꼭 나눠주십시오. 제가 그 글에서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는 게 삶이에요. 그게 성도들의 삶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말에는 한마디 한마디에는 거기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져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손에는 하나님의 향기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고 성도들의 발걸음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돼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자체가 여러분들이 직장에 있든 여러분들이 친척들 사이에 있든 여러분들이 친구들 가운데 있든 어디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 자체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지금 이사야가 벗은 모습으로 애굽의 수치를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유다 백성들에게 애굽이 이와 같이 수치를 당할 것이다 라고 지금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왜 유다 백성들에게 그것을 이야기할까요? 왜 유다 백성들에게 가르쳐 줄까요? 유다 백성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들도 정신 안 차리면 애굽처럼 될 거야. 애굽처럼 수치를 당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유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4절 말씀에 그 애굽이 수치를 당하는 모습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알몸으로 끌려가고 있는 애굽의 모습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4절 말씀 여러분 성경책 보십시오. 4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이와 같이, 여기서 이와 같이는 뭐예요? 이 이와 같이는 이사야가 벌거벗은 것처럼이라는 뜻이에요. 이사야가 벌거벗은 것처럼 애굽의 포로와 구수에 사로잡힌 자가 아수르 왕에게 끌려갈 때에 젊은 자나 늙은 자가 다 벗은 몸과 벗은 발로 볼기까지 드러내어 애굽의 수치를 보이리니라고 했어요. 애굽의 포로 구수에 사로잡혀가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누구에게 포로가 되겠어요? 지난주 이야기했어요. 아수르의 공격. 19장에서부터 얘기한 거죠. 아수르의 공격으로 말미암아 애굽이 정복을 당하게 되고요. 거기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거예요. 잡혀가는 그 이 모습을 놓고 이야기하는데 끌려간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끌려간다라고 하는 말뜻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반항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반항할 수 없다. 바로 이 끌려가다라고 하는 단어가 긍정적으로는 이렇게 쓰여질 때도 있었어요. 모세가 이제 바로가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도망을 가잖아요. 광야로 도망가서 몇 년 동안 있어요? 제가 손가락 내기 하니까 또 4년이라고 그러시는 분 없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있으면서 그 거기서 결혼을 하고 장인이 갖고 있었던 양떼들을 키우고 그러잖아요. 이 모세가 양떼들을 키워갈 때 거기서 인도하다라는 단어를 쓰는 구절이 있어요. 출애굽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3장에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를 때라고 했어요. 호렙산으로 가게 됐는데 여기서 인도하다라고 하는 말이 이렇게 이끌어가다라는 뜻이에요. 끌려 양의 입장에서는 끌려가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양떼들이 앞에서 목자가 이끌어갈 때에 아무런 반항을 못하고 아무런 저항을 못하고 그냥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 단어, 똑같은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지금 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스의 사람들과 그리고 애굽의 사람들이 끌려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반항을 못하는 거예요. 아수르 사람에게, 아수르 군사들에게 끌려가고 있을 때 이건 와 그러고서 막 반항 못할 정도로 그냥 끌려가고 있다라고 하는 비참한 모습이 담겨져 있고 또 하나는 그들이 끌려갈 때의 모습이 옷자락을 다 잘라서 엉덩이를 드러낸다 그래요. 엉덩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말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치욕적인 거예요.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예가 우리 성경에 아주 잘 나온 예가 하나 있죠. 다윗 왕 때 있었어요. 다윗 왕 때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그 이스라엘 옆에 나라 중에 하나가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었습니다. 암몬이라고 하는 나라의 왕이 죽었어요. 근데 자세한 이유는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지 않았지만 그 암몬 왕으로부터 다윗이 도망을 다니고 있을 때, 왕 되기 전에 도망 다니고 있을 때 은혜를 입었답니다. 그 은혜를 어떻게 입었는지 성경은 기록하고 있진 않은데 아무튼 그 왕이 죽었다고 하니까 다윗이 조문 사절단을 보내는 거예요. 장례식에 대신해서 참석하고 와라. 그러고서 신하를 보냈어요. 그런데 죽은 왕의 아들 하논이 왕이 됩니다. 젊은 사람이 왕이 되니까 옆에 있는 신하들이 이 왕한테 뭐라고 막 이렇게 그냥 옆에서 그냥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젊은 왕이 경험도 없고 귀도 얇았던 것 같아요. 신하들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왕이시여, 지금 다윗이 우리를 정말 불쌍히 여겨서 안타까워서 조문사절단 보낸 줄 아십니까? 속지 마십시오. 지금 첩자 보내는 겁니다. 우리나라를 침공하려고 첩자를 보내는 거니까 본때를 보여서 보내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요, 귀가 얇아갖고 그 말을 들어요. 그 말을 들어가지고 다윗의 신하들이 오니까 수염을 다 잘라요. 절반 이상 잘랐다고 그래요, 수염을. 옛날에 이렇게 길었잖아요. 그리고 남자들은 그 수염이 자기들의 영광이에요. 그래서 그걸 반을 자르고요. 그리고 옷을 자르는데 엉덩이가 드러날 정도로 잘라요. 그리고 쫓아보내요. 쫓아보내니까 어떤 사람이 먼저 다윗에게 가서 이야기를 했을 것 아닙니까? 그것이 얼마나 부끄러웠던 일인지 다윗 왕이 곧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조금 먼 곳에 있어서, 왜냐하면 이 사람들을 위해서. 창피하니까 어떻게 궁뎅이 내밀고 신하들이 왕궁으로 올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좀 멀리 떨어진 곳에 있게 하고 옷이야 갈아입으면 되는데 수염은 어느 정도 자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수염이 자랄 때까지 있어라, 즉 수치를 덮을 때까지 있어라 라고 하면서 있게 했던 일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로 엉덩이를 드러낸다라고 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에요. 애굽의 사람들과 구스의 사람들을 끌고 가는데 수치를 주기 위해서 엉덩이에 옷을 다 잘라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에 남녀노소가 없고요, 신분의 고하가 없어요. 젊은 자나 늙은 자나 할 것 없이 다 수치를 주는 거예요. 애굽이 그렇게 되겠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계속해서 잊지 말아야 되는 거, 제가 지난주도 그랬고 그 전주도 그랬고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있어요. 이 애굽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의 뜻은 누구 보고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에게 들으라는 거예요. 왜 지금 자꾸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유다 백성아 너 잘 들어, 애굽이 이렇게 될 거야 라고 하는 이유는, 너희들도 정신 안 차리면, 너희들도 하나님을 배반하면, 너희들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 않으면 이처럼 될 것이다 라고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 있는 이야기는 애굽이 그렇게 되었다, 이것은 유다 백성에게 있어서는 절망이에요. Hopeless. 왜 그래요? 유다는 지금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소망은 지금 애굽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이야기가 애굽의 절망입니다. 애굽의 절망을 이야기하려면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해야 되는가 하면, 지금 제목은 해변 주민이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는 우리가 조금 있다가 하고요. 지금 유다가 절망하고 있는 그런 상태. 야, 2번으로 넘어가셔도 돼요. 유다가 지금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뭐냐면, 지금 처음 이사야서를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야기를 조금만 배경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 북쪽에 북왕국, 노던 킹덤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고 옆에 아람이라고 하는 나라가 연합을 해서 밑에 있는 남왕국 유다를 침공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침공을 하려고 했을 때 유다가 너무 급해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게 도와달라고 청을 해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도와주겠다라고 하면서 도와주는 척하다가 아람을 멸망을 시키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그러면서 유다의 뒤통수를 치는 거예요. 유다까지 억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다의 모든 땅을 다 황폐하게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하나를 남겨놓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다의 입장에서는 뒤통수 맞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살려주세요라고 왕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안 하고 그 다음엔 어떻게 해요? 딴 데 쳐다보는 거죠. 우리를 도와줄 사람이 누가 있을까 하고 딴 데를 쳐다보는데 애굽이라고 하는 강대국을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게 도와달라고 지금 청을 하는 거예요. 애굽한테 도와달라고 그러니까 애굽이 도와주겠다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유다 마음에서는 아, 애굽이 우리 도와준대. 니네 이제 끝장났어. 아수르한테 막 이제 까불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수르가 지난주 이야기했던 것처럼 블레셋을 침공을 하면서 애굽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굽을 정복을 합니다. 그러면 유다의 입장에서는 자기네가 의지하고 믿었던 데는 애굽밖에 없잖아요. 근데 자기가 믿었던 데가 쫄딱 망하고 있는 형국인 거예요. 그러면 유다는 절망할까요? 당연히 절망하죠. 소망이 끊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 믿었는데 그게 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왜 제목이 해변 주민이라고 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5절 말씀 가볼까요? 5절 말씀에 그들이 바라던 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 여기 누구냐면 유다 백성들이에요. 유다 백성들이 바라보고 있었던 기대하고 있었던 구수와 그리고 자기들의 자랑 애굽이 우리 도와줄 거야 라고 자랑하고 있었던 그 애굽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부끄러워하게 될 것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구수 사람과 애굽 사람이 포로로 잡혀가게 되니까 유다는 그 소망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소망이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유다의 그 모습을 우리들이 볼 수 있습니다. 그냥 끝장나는 그런 모습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믿었던 사람이 끊어지는 거예요. 요즘 한국의 그 부동산 집 때문에 뭐 난리잖아요. 난리인데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집을 한번 사보겠다고 은행에 가서 융자를 얻습니다. 근데 한국은 뭐 우리가 한국에서 사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는 또 너무 일찍 와서 자세한 거는 몰라요. 그런데 뭐 중도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그 계약금처럼 내고 중간에 중도금 내고 맨 마지막에 이제 마지막 잔금을 치르는데 그동안에는 중도금 내가 그 현찰을 갖고 있지 않으면 캐시가 없으면 은행에다가 중도금도 융자를 얻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그거 믿고 집을 사겠다고 계약을 턱턱 했는데 최근에 뭐 그런 융자 다 끊었다며요. 하지 못하게 한다며요. 그럼 그거 믿고 있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거 하나 믿고 있었는데 집을 못 사게 된다면 절망 아닙니까? 그런 것처럼 유다가 오로지 믿고 있었던 나라는 애굽이거든요. 근데 그 애굽이 포로로 잡혀가니까 그러면 그 다음엔 어떻게 돼요?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제서라도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으면 참 좋은데 이 어리석은 유다 백성이 그렇게 안 해요. 참고적으로 이사야가 이 이사야서를 쓸 때가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기 100년 전이에요. 그냥 대충 이야기하는 겁니다. 100년 전에 쓴 것이 이사야서예요. 그런데 한 70년이 지나고 나서 유다라고 하는 나라가 멸망하기 30년 전에 예레미야가 그러니까 글을 씁니다. 그게 예레미야서예요. 그러니까 이사야 때에도 이사야 시대에도 정말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예레미야 시대에는 얼마나 절박했겠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울면서 선지 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별명이 눈물의 선지자가 된 거예요. 그 가운데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6장입니다. 예레미야서 46장에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노예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절박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를 좀 곁길로 가지만 알고는 해야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줄에 앞에 자막을 보시면 두 번째 줄에 내가 노의 아몬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노는 뭐냐면 진노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나라 이름이에요. 근데 우리 왜 한국 성경이 우리 한글 개정 성경이 저렇게 번역을 했는지는 사실 저는 조금은 이해가 안 되는데 저 나라가 영어로 보면 더 편해요. 거기 뭐라고 돼 있는가 하면 세베 혹은 시에베 티베스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우리 한글의 새 번역 성경 이런 성경에는 테베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 나라예요. 노가 나라 이름인데 아몬은 신이에요. 그러니까 테베라고 하는 나라가 믿고 있는 신 바로는 애굽의 왕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애굽이 섬기고 있는 신들과 왕들 즉 바로와 그들을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다. 징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유다 백성에게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경고하는 거예요. 멸망하기 30년 전입니다. 정신 못 차리고 우상을 섬기고 있고 정신 못 차리고 세상 따라가고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정신 못 차렸지? 너희들 멸망하게 될 것이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사야를 통하여서 유다 백성들에게 너희들 절망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해변 주민이라고 했을까? 이제 이게 열쇠예요. 왜 해변 주민이라고 했을까? 그냥 결론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사도 바울의 말을 인용을 해서 쓰면 그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 어떤 상황인가 하면 육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육신에 속한 자. 해변 주민이라고 했을 때 이 해변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이야기하는가 하면 지난주인가 왜 우리 지도 봤죠? 블레셋 여러분 지도 기억하세요? 블레셋이 지중해 연안에 있었어요. 그 블레셋 사람들을 놓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해변은 애굽의 해변이 아닙니다. 블레셋의 해변입니다. 저 해변의 이야기를 하면서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해변 주민과 똑같다.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 저 그 육신에 속한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지금 지목해서 경고하고 있고 책망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데 너무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백성들이라면 택함 받은 백성이잖아요. 초우선 피플이잖아요. 선택받은 백성이잖아요. 그러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누구에게 기도해야 됩니까?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유다 백성이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애굽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변 주민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블레셋 사람들과 똑같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기가 막히게 표현을 했는데 아직 앞에 성경 구절 옮기지 마시고요. 사도 바울이 정말 육신에 속한 성도들이 있었는데 뭐 다 그랬지만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보고 정말 마음 아픈 모습으로 편지를 썼어요. 그게 고린도 전서, 고린도 후서예요. 사실 저는 지금 내년 1월 달에 설교를 준비하고 있는 중인데요. 잠시 이사야서를 멈추고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이 현대 교회에게 어쩌면 우리들도 포함해서 책망하시는 것은 무엇일까를 깨닫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것일까를 찾아보려고 해요. 이렇게 잘 되면은 좋겠지만 뭐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두 주에서 석 주 정도 고린도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우리 라스베가스 장로교회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모습일까를 살펴보고 그리고 이사야서를 계속해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어떤 지역인가 하면은요. 사실 그 로마 제국이 막 팽창을 할 때에 주변에 있는 나라들과 많이 전쟁을 했잖아요. 로마가 팽창을 막 발응하고 팽창을 할 때에 당시에 있었던 나라 중에 하나는 그리스라고 하는 제국이 있었잖아요. 그리스와 막 충돌을 하는 거죠. 그리스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여러 도시, 국가들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고린도예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 국가와 로마가 충돌을 하면서 전쟁을 치르는데 누가 이겼겠어요? 당연히 로마가 이겼죠. 로마가 이기면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가 한 100년 동안 폐허가 됩니다. 100년 동안 폐허가 되고 그냥 방치해 두었는데 우리가 잘 아는 로마의 황제 줄리어스 시저이라고 하는 황제 줄리어스 시저이라고 하는 황제가 이 고린도를 다시 재건을 해요. 그러니까 그 재건축하는 것처럼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을 해서 재개발을 시켰는데 당시에 이 고린도가 있는 그 지역을 아가야 지방이라고 하는데요. 거기에 해운을 활용하게 돼요. 해운이라고 그러면 뭐, 아, 무슨, 그, 우리 해협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활용을 해서 고린도가 갑자기 돈 많은 도시로 바뀌어요. 상업도시가 되고 항구도시가 되고 무역이 발달하는데 거기에 첫 번째로 들어간 선교사가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들어가서 전도를 하고 거기에서 교회를 세운 것이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를 개척을 하고 나서 한 1년 반 있고 난 다음에 떠나왔는데 거기서 되어지는 이야기를 들으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고린도 사람들하고 너무 똑같이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화가 나서 너무너무 답답해서 편지를 쓴 것이 고린도 전서예요. 그러면서 3장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이에요.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그 다음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를 교인들을 애 취급을 지금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왜? 애같이 행동을 하니까. 3절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고린도 교회를 세워놓고 왔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르쳐 주었는데 그 안에서 시기가 있고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자랑질하고 있고 그리고 근친상간하고 있고 그런 모습을 보고 사도 바울이 답답해서 지금 편지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를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한마디로 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육신에 속한 자다. 겉으로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데 생각하는 것이나 말하는 것이나 행동하는 것이 예수 안 믿는 사람하고 너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애 같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린애 같다고. 산부인과에 신생아실에 있는 누워있는 인큐베이터 안에 있는 그런 애들 같은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우리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에요. 자기 잘났다고 싸우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조금 강하게 이야기를 하겠습니다만 우리 교회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일반적인 얘기예요. 교회에서는 목사와 직분자들끼리 싸우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돈 많은 자, 돈 없는 자가 구분되고 있고요. 교회에서는 직업자, 프로페셔널한 잡이 있는 사람과 별별일 없는 잡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 구별되어 있고요. 서로가 잘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게 현대 교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고요. 교회에서 좋은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교회에서 진리를 얘기해도 귀담아 듣지를 않아요. 왜? 교회가 썩었으니까, 교회가 부패되었으니까,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고 있으니까. 성도가 뭐예요? 성도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의 말 가운데에는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우리들의 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우리들의 손에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되고 우리들의 발걸음에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져 있고 교회는 약해져 가고 있고 성도들은 세상에서 빛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이사야가 이 유다 백성을 향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6절 말씀 여러분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 해변 주민이 말하기를, 그러니까 유다인들이죠. 유다 백성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믿던 나라, 이들이 믿었던 나라가 애굽이에요. 곧 우리가 아수르 왕에서 벗어나기를 바라고 달려가서 도움을 구했던 이 애굽 나라가 이처럼 수치를 당하고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는 어디로 피하란 말인가? 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피할 곳이, 우리가 도움을 청할 것이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돈을 믿고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돈이 여러분들을 완벽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사람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해줄 거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책임진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책임질 거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세상의 권력도 여러분들을 도와주지 못합니다. 세상의 명예도 여러분들을 귀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safe zone, 안전지대는 어디입니까?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피할 수 있는 터널이 어디입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살 길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방패이십니다. 어떤 일을 당하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만 무릎 꿇고 겸손하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